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요한이 했던 사역과 관련해서 첫 번째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그래서 요한이 했던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읽은 6절부터 8절 안에는 요한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6절인데요. 6절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요한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이 낙타털 옷이다.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먹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희귀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이제 돌아다니는 성화를 보면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을 키가 크고 훤칠하고 머리는 금발에 참 잘생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와는 정반대인 그런 이제 모습으로 멋있게 그려놨다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키가 자그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쫙 찢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이 까무잡잡했을 수도 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모 묘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외모 묘사가 없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게 다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그릴 때에 머리털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머리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각각 다르다고요. 근데 지금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낙타털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런 설명이 나왔으니까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런데 이 외모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 하나는 이 외모를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매우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약도 외모 묘사가 거의 없는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털이 많은 사람, 다르게 번역할 때는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 혹은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세례요한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외모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거 엘리야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라기에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준비 작업자로서 엘리야가 오게 되는데 지금 세례요한이 그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가졌던 이 모든 삶의 모습들, 외모나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야, 나도 저런 모습으로 정말 번지르르한 옷을 좀 차려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야, 예수님 정말 비싼 옷 입으셨네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세례요한이 입은 것처럼 그냥 털옷에 가죽띠 띵 그런 정도로 좀 뭐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자면 검소하게 아무 볼품 없는 그런 옷차림 그런 행색으로 주님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먹고 있는 음식 등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뒤 6절부터 8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했던 두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했던 또 다른 사역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예 세례요한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규정을 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외우고 다녔어요.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원래 사역이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세례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핵심을 맞춰서 이야기했냐면 외치는 자, 광야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세례요한이라고 부르죠. 세례요한, 세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한 것은, 그리고 세례요한이 중점을 두고 사용했던 것은 세례주는 것 그것보다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자 요한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세례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선포했느냐? 딱 한 가지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도 선포해요.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인데, 이 7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권력도 능력이고요. 또 재력도 능력이고요. 학력도 능력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삼성카드 아니면 지폐는 사랑입니다. 지폐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냉장고나 카드도 막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지금 이 예수를 소개할 때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능력 그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보면 세례요한이 무엇을 했는지를 딱 한 가지만 설명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죄 용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 표현했을 때는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를 설명했어요. 7절 끝에 보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풀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냥 종이나 노예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탈 때에 종이 탁 엎드리면 말을 발판 삼아서 말을 타기도 하고, 혹은 주인이 뭐 잘못하면 매를 대신 맞는 종도 있고, 혹은 종 중에는 1년 내내 뼈빠지게 일을 하면 쌀 7가마 가져가거나, 아니면 어떤 종은 아예 1년 내내 뼈빠지게 일하고 쌀 반가마 가져가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사도요한, 이 세례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종이다. 아주 미천한 종이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나와는 너무너무 다르신 분.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 선포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자기와 예수님을 견주어서 설명을 해요. 세례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맞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 세례를 주었냐면 죄 용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목적은, 결과는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 가장 근본적인 결과는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물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죄사함 한 가지만 은혜로 받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 용서함을 받는 것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입니다. 제사 드려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요한 시대입니다. 물로 세례받아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이 시대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초신자가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답 간단해요.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임에서 방언하고 기적에 나타나고 이걸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크게 보면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은사가 나타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죄사함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세례요한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살았던 이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세례요한은 선포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옷을 입거나 먹는 것을 먹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세례요한이 이랬대 이걸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내용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렇게 사셨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입을 열면 늘 세례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이야 우리나라가 글쎄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대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입을 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은 나와는 전혀 다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가 하는 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이런저런 살아가는 모습이 별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뭐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 전도하지 않고 지내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동네 사람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냥 툭툭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툭툭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툭툭이라도 던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좀 다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행동, 삶의 모습,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의 증거와 선포를 통하여 유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례요한을 닮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을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어서 나의 옷 입는 것, 나의 먹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